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주요 나토 동맹국인 터키를 방문합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터키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로부터 ISIL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를 위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등 터키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은 ISIL을 겨냥한 전투에서 시리아 내 쿠르드족 반군단체인 PYD와 이들의 민병대인 YPG를 지원하는 문제로 터키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터키는 이들이 자국 내 쿠르드족 반군단체인 PKK와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리아 내 쿠르드 단체를 계속 지원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지만 시리아 지상전에서 미국의 지원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봉쇄 상태에 있던 시리아 마을 네 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자바디니와 마다야 마을 두 곳과 반군이 장악 중인 서북부 시아파 마을 푸아와 카프라야 주민들이 소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라미 압델 라흐만 대표는 이번 합의가 반군을 지지하는 카타르와 시리아의 동맹인 이란의 중재로 이루어졌으며 서북부 이들리브주에 있는 이슬람 반군들은 이미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라흐만 대표는 또 소개 작전은 다음 달 4일 이후 시작될 예정이지만 선의의 조치로 해당 마을들에는 어젯밤부터 휴전이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오는 5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직접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필리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찰스 조세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중국이 최근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 체계에 관한 회담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세 대변인은 5월 회담 개최에 전제 조건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전 세계의 도전 과제라며 다른 나라들이 정책을 바꿔도 중국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환경보호청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광부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고 청결한 석탄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보호와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하원정보위원회의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데빈 누네스 정보위원장은 어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장이 출석하는 비공개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누네스 위원장은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치 않게 정보당국의 감시를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언론에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투표 발의안을 찬성 69표 대 반대 59표로 의결했습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마무리하기 전인 앞으로 2년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은 3년 전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반대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또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모든 나라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광물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초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둔 만큼 명분 쌓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9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의 보도와 관련해 미한 정보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지난 28일 최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에서 장비 운송용 차량이 발견됐으며 관측 장비로 보이는 통신 케이블이 깔린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과연 언제 핵실험을 실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우선 다음 달 초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천명하는 선제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고 회담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회담 이후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관세 경남대 석좌 교수는 미국과 북한 모두 강대강으로 나오는 현 상황에서 다음 달 초 미중 정상 간 회담이 예정된 만큼 북한이 이에 전략적 관여를 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월 초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것을 의제화해서 북한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미국하고 중국이 협의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 의제화해서 전략적인 관여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걸 보고할 것이냐? 회담하기 전에 쏴서 그 영향을 줘서 야 이거 심각하니 이거 빨리 이거 합시다. 한반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 현명하냐 그 계산을 하고 있겠지.
여기에다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인 다음 달 15일 태양절도 있는 만큼 다음 달 초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등 주요 기념일에 군사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올해가 북한이 중시하는 꺾어지는 해, 이른바 정주년 태양절인 데다 다음 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도 태양절 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4월 초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핵에 대한 것은 김일성이 시작했잖아요. 1954년 항우전쟁 직후부터. 이게 핵개발에 대해서 김일성의 강한 진념, 의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고 지금 뭔가 하나 실험을 한다면은 기념하는 일에 맞춰서 업적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살펴보면 되게 그렇게 해왔잖아요. 태양절에 이렇게 자기는 핵 강성 대국이다.
아울러 4월 15일 태양절이 5월 9일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배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이 시점을 다소 늦춰 올해 85주년을 맞이한 북한군 창건일, 즉 4월 25일 즈음이나 미한연합 독수리 훈련이 종료되는 4월 말에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북한이 항상 핵실험을 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는 보고가 정보기관으로부터 들어왔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만 있으면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on all states to use every available channel and means of influence to make clear to the DPRK and its enablers that further provocations are unacceptabl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18일에 이어 24일에도 추가로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가용한 채널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추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과 그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 등은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최근 몇 주 사이에 북한이 같은 기술을 사용한 미사일 엔진 시험을 세 차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이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the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all efforts to develop and advanc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이어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은 금지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변함없이 철통같다고 확인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계속해서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 주 전에 발의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새 법안을 오늘 심의합니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함께 심의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2일 법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내용을 수정, 강화한 것입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광물, 석탄, 원유, 석유 제품 거래를 봉쇄하고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며 북한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외교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되는 8개의 법안과 결의안 중 3개가 북한 관련입니다. 북한 제재법 외에 공화당의 테드포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안,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심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 규탄 결의안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28일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16명이 서명해 전체 의석수의 4분의 1을 넘었습니다. 윌슨 의원은 앞서 27일 본회의 자유발언 시간에 결의안이 곧 하원 외교위에서 심의된다며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Bizarre total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American families and our South Korean allies by testing nuclear capabilities and
북한의 기이한 전체주의 정권이 핵실험과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 미국 가정들과 동맹인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윌슨 의원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 독재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 하원 외교위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최근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한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미북 간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일부 미국 의원들의 직설적인 비난을 선전포고에 맞먹는 도발이라며 이에 걸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테드 크루즈 미 상원의원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 제출과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의 김 위원장에 대한 비난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최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외국당에서 암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의 MSNBC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을 미친 뚱보아이라고 지칭하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강경 보수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 대해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 그리고 인민에 대한 최대의 적대시 표현이며 선전포고에 맞먹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최고 존엄, 즉 김 위원장을 제1생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도발에 맞게 대응하겠다며 두 의원의 발언이 미국에 어떤 치명적 후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 핵 무력을 바탕으로 최고 수뇌부를 결사 옹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관계 전문가인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북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김정남 피살 사건이 미국 정치권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한층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도발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김정남 암살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상당히 인식이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닌가. 물론 핵 및 미사일 위협 이런 거하고도 계속 맞물려서 상당히 미국 의회 내에서 이제는 강경한 수준을 넘어서서 분노 수준으로 지금 높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협상보다는 강경한 방향으로 윤곽을 잡아가면서 북한이 기싸움 차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은 사실 이제 지난해 7차 당대회도 마무리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신을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같은 우상화의 어떤 동등한 위치에 놓고 전반적인 우상화를 이제 시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대외적인 여건이 사실 이제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나 어떤 권위든 도지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조 박사는 이와 함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으로선 단순한 대북 압박 이상의 충격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두 나라 사이의 이런 신경전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나 핵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보다 근본적 변수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육군의 신속 기동 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이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에 참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제1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번 독수리 훈련 기간 중에 시가지를 포함한 한반도 환경에 맞춰 장애물 돌파와 부상자 후송, 실사격 등 다양한 상황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2000년대 들어 창설한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중동 전역에서 위력을 발휘했으며 유사시 한반도에도 신속하게 전개돼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광물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활발하게 드나드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해관청서에 따르면 유엔이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한 품목인 황금과 구리, 아연, 은 등이 중국에 수출됐고 액수로는 약 68만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은 특히 구리와 아연, 은의 경우 지난달에도 북한으로부터 약 65만 달러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북한산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 구리, 니켈, 아연, 은, 조각상 등 9개 품목의 수입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도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됐지만 민생 목적이거나 핵, 미사일 실험과 무관하면 예외입니다. 해당 유엔 결의에 따라 중국은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를 지난해 4월 5일부터 그 외 품목들은 같은 해 12월 24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황금의 경우 지난해 9월 3만 달러치, 구리는 올해 2월 2천 달러, 또 같은 달 아연과 은 각각 59만 달러와 5만 7천 달러치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수입을 금지한 광물들은 모두 올해 1월에도 수입됐지만 이는 해당 조처가 발효되기 전에 수입 승인이 난 품목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수입 금지된 북한산 광물이 중국에 유입되는 정황은 광물을 실은 선박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들은 광물을 취급하는 렌인강과 펑라이, 얀타이항 등에 여전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28일 현재 렌인강 항에는 북한 선적의 해방산호가 입항해 있는데 과거에 찍힌 위성사진을 보면 이 배가 정박한 지점 바로 옆에는 갈색으로 보이는 광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약 20km 떨어진 공해상에는 소백산호와 능나 1호, 하오유호, 흥봉 3호 등 북한 선박들이 입항을 기다리는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그 밖에 우리스타호와 진흥호, 금강산호, 금대호 등은 얀타이항 인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얀타이항 역시 석탄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이 취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문수산호와 전원 67호 역시 가까운 항구가 광물을 하역하는 펑라이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대북 제재 적용을 받는 북한산 광물의 수입 여부를 묻는 BOA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출 문제를 협의하는 등 관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관련 수익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미 재무부에도 제재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수용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significant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노동이민 수용 확대를 협의하는 등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노동자 송출은 북한 정권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측은 최근 두 나라가 일방 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 국가 국민들의 임시 노동 활동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 제7차 회의를 평양에서 열고 관련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두 나라는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27일 러시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극동지역 개발을 진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이 지난해 3월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 재무부가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을 높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ecutive Order 13722 includes the authority to target North Korea's exportation of labor.
그러면서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의 노동자 파견 확대 합의는 어떠한 제재나 국제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러시아는 대량 살상 무기와 무관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지는 북한 정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이 밖에 동북아시아의 모든 당사국이 긴장 완화를 위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유엔은 강제 실종을 중대한 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있죠. 이 강제 실종이라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또 납치된 이후 실종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북한에 납치된 아버지를 40여 년 넘게 기다리는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Dear Santa, I need to change my Christmas list.
미국에서 지난 2007년에 발표된 산타님,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과 축구공을 받고 싶긴 하지만 그보다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집으로 돌아오기를 더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어린이는 결국 원하던 대로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아마도 그해 크리스마스 때 못 만났다면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황인철 씨는 그렇게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 저희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출장 중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계시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오십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이후에 수십 번의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지만 황 씨는 아직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북한에 납치됐기 때문입니다. 황 씨 아버지인 황원 씨는 32살이던 1969년 12월 11일에 출장길에 나섰다가 북한으로 납치됐습니다. 타고 있던 비행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나포돼서 북한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한 북한은 1970년 2월에 39명을 송환했지만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은 제외됐고 결국 이들 11명은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송환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황원 씨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황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거나 자전거를 타는 일 같은 사소한 일들도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납북과 월북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 얘기를 꺼내기조차 힘들었고 그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이런저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신원조회라고 하는 그 말만 들으면 이제 막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제가 뒤를 이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또 상처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그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막 거의 그런 상황이었었죠.
황 씨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패배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31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황인철 씨 어머니도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고 모든 일에 예민해졌습니다.
출장을 가겠다라고 해서 집을 나섰던 아버지가 그 부근을 납치가 대심을 해서 모든 그 평범한 삶이 항상 그 본인한테 있어서 좀 불행하게 좀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극대의 어떤 그 공포감 속에 많이 좀 사로잡혀 계셨거든요.
올해 78살인 황 씨 어머니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고 얼마 전부터는 치매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세상에 갇힌 어머니는 예전에는 잘하지 않던 아버지 얘기를 수시로 꺼내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9년 강릉에서 서울로 오던 칼 국내 선여객기가 북으로 강제 피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23살의 스튜어디스가 오늘
지난 2001년 2월 26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함께 납치됐던 여객기 승무원 성경희 씨가 어머니를 만나는 모습을 본 황인철 씨는 아버지를 찾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 씨를 통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 살 때 아버지와 헤어진 황 씨는 이때 공교롭게도 두 살이던 첫째 딸이 젖병을 물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살짜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버린 것도 아니고 끌려가가지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제가 볼 때도.
황인철 씨는 문제가 금세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납치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가 없지만 아버지 사건은 송환자들의 증언이 있는 명백한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 당시 자료를 찾아다니고 기자회견을 하고 사진 전시회를 벌이고 정부 당국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버지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무성의한 답장을 보내왔고 한국 정부는 아버지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2010년에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한국 납북자 중 처음으로 아버지 사건을 접수했지만 북한으로부터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짧은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황인철 씨는 아버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황금 같은 인생의 시기를 모두 다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출판사에서 7년간 근무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찾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했습니다. 아내와 세 딸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결코 부끄럽거나 한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와서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단 한 가지만 해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으면은 제가 중간에 했죠. 저 바보 아니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루하루 1년만 하자고 했던 것이 이제 벌써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된 거죠.
황 씨는 아버지가 아직도 북한에 살아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에는 신의주와 단둥을 통해 아버지를 탈북시킬 기회를 갖기도 했지만 그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아버지가 평성에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그 유골이 된 주검이 된 모습으로 해서 제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조만간에 빠른 시일 안에 뵙기를 너무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납치와 강제 실종은 한국전쟁과 1959년에 시작된 일본 내 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또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수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CY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한국 국민들을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의 피해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의 김정남 암살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어젯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 30만 장과 1달러 지폐 2천 장, 또 소책자와 컴퓨터 저장 장치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은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김 위원장이 저지른 일이라며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오는 금요일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분담금 납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전망입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환경 규제를 대폭 철폐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 파리기후 협약이 위험해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무장관 회의 처음에는 참석을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참석을 하는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는 금요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예.
내일 터키를 거쳐서 브뤼셀로 향하는 일정인데요. 이 회의는 당초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그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틸러슨 장관이 불참할 전망이었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이 미국에서 6일부터 7일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 배석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나토 측이 틸러슨 장관을 위해서 회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예.
미 국무부 고위자 관계자가 이 같은 내용을 어제 언론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나토 측이 회의 일정을 변경해서 틸러슨 장관이 참석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죠.
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요, 틸러슨 장관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에 관한 명확한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각 나라가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내도록 일정을 짜는 게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건데요.
예.
국무부 측은 나토 안에서 불균형한 비율로 방위력과 지출을 미국이 책임지는 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런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예. 나토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지역을 이제 방해하는 협력체인데 지금 미국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서부터요 줄곧 나토를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예.
그 이후로 미국에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쏠리는 점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방위 노력에 다른 그 나토 회원국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을 했는데요.
예.
미국이 나토 분담금으로 국내 총생산의 3%대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나토 전체의 방위비 증액 수요를 제대로 맞추려면 유럽 내 다른 회원국들이 더 돈을 많이 내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실제로 나토에서 미국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까?
기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지난 2014년 웨일즈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의 2%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미국이 3%대를 내고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인데요.
예.
하지만 2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이렇게 5개 나라만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걸로 지난해 나토 집계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나토가 오는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내 총생산 2% 지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한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더 신속하게 더 많이 나토 회원국들이 분담금 기준을 채우도록 촉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틸러슨 장관이 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서는 터키를 방문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벨기에로 가기 전에 내일 터키로 향하는데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터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예.
지난해 터키 정부가 쿠데타를 진압한 뒤에 연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인권 탄압 문제 등을 지적한 미국과 관계가 좀 불편해진 상황인데요.
예.
터키가 중동 지역에서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격퇴 작전에 참가하는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예.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틸러슨 장관이 이번에 터키를 방문해서 논의할 의제들도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겠군요.
네, 한 5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예.
터키 정부가 다음 달 16일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에 붙인다고 하는데요. 이 개헌안이 독재를 불러올 것이 라는 터키 야당과 서방 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이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견을 내놓을 걸로 현지 언론이 전망하고 있고요. 또 터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쿠데타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페틀라흐 귤렌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을 미국이 거절해온 문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예.
이 나머지 세 가지는 ISI의 격퇴전과 관련된 의제인데요.
예.
터키 인근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 또 ISIL이 자칭 수도로 설정한 시리아 라카로 향하고 있는 이 연합군의 작전에 터키가 협력하는 방안,
예.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족 온건 반군에 대한 처우입니다. 터키가 오랫동안 쿠르드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환경 규제를 대폭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예.
전임 바락 오바마 전 정부가 추진한 기후변화 대책을 뒤집은 건데요. 미국 국내의 관련 업체들과 환경단체는 물론이고요. 기후변화 대책을 담은 국제협정인 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하고 유럽연합같이 국제사회가 연달아 비판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예, 비판 성명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소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국제사회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유럽연합의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트 기후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요. 이 친환경 정책을 폐지한 미 정부의 조치에 유감스럽다라고 밝혔고요. 크리스티아나 페게레스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도 이번 조치로 미국은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어떤 거였습니까?
미국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요, 오는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과 대비했을 때 2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규제 철폐로 이 목표가 무효화된 겁니다.
네.
이 중국에 이어서 탄소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이 이렇게 탄소 배출 규제를 푸는 데 따라서 국제사회는 공동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진행하도록 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경 규제 철회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놨고요.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미국 내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정명령이 나온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환경보호청을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새 행정명령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에 제정한 청정 에너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계획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모든 정부기관이 6개월 동안 이 에너지 생산을 지연시키는 규정과 규칙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
또 공유지의 탄광 임대 중단 조치, 또 셰일가스 시추법인 수압 파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철폐하겠다고 말을 해왔는데요.
예.
오바마 행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 정책이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고 미국 광부들과 에너지 업계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예.
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미국 기업들이 국내의 광범위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활용하게 될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앞서 스콧 프루이트 환경청장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전임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전임 행정부에서 이 환경 문제로 제동을 걸었던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재개를 허용했고요.
예.
지역 원주민 인디언들의 시위로 건설이 중단됐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 역시 다시 살려줬습니다.
예.
또 이달 중순에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환경청의 예산을 약 3분의 1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 2015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표한 청정 에너지 계획이 핵심인데요.
예.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3분의 1가량 줄이고 또 현재 미국 전력에 생산하는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에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석탄 산업 의존도가 높은 27개 주 또 탄광 업계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주의 권한을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예.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초에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온실가스 규제 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자, 이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철회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내용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봤는데 앞서 국제사회의 반응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전임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계획을 반대해왔던 주에서는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최대 환경단체라고 할 수 있는 시에라 클럽 측이요.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조처라고 비판하면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이야말로 일자리와 환경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미 서부에 있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는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요.
예.
지구온난화는 민주당이나 공화당만의 문제가 아닌 초당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아침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역시 구름 낍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4도, 신유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15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에는 1도, 낮 기온 13도, 희천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5도, 용현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4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7도가 되겠고요. 사리온 0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에도 구름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7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9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9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6도가 되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3도. 웅계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은 여전히 낮은 영하권입니다. 영하 9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가 0.5에서 3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job, and limited of friend. And I start working many low job, but always my hope, I never ever given up.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4월 3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함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탈퇴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난 뒤에도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깊고 특별한 협력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목표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나아가 전 세계에도 이익이라고 믿는다며 공평하고 질서 있게 또 가능한 양측의 혼란이 적도록 협상하는 게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40년 밀월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협상이 앞으로 2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주요 나토 동맹국인 터키를 방문합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터키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로부터 ISIL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를 위해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 등 터키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은 ISIL을 겨냥한 전투에서 시리아 내 쿠르드족 반군단체인 PYD와 이들의 민병대인 YPG를 지원하는 문제로 터키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리아 내 쿠르드 단체를 계속 지원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지만 시리아 지상전에서 미국의 지원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봉쇄 상태에 있던 시리아 마을 네 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자바디니와 마다야 마을 두 곳과 반군이 장악 중인 서북부 시아파 마을 푸아와 카프라야 주민들이 소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라미 압델 라흐만 대표는 소개 작전은 다음 달 4일 이후 시작될 예정이지만 선의의 조치로 해당 마을들에는 어젯밤부터 휴전이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오는 5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직접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필리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찰스 조세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중국이 최근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 체계에 관한 회담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세 대변인은 5월 회담 개최에 전제 조건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 간 개별 회담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중국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모색하면서 중국과 해상 문제로 전쟁을 치르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전 세계의 도전 과제라며 다른 나라들이 정책을 바꿔도 중국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환경보호청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광부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고 청결한 석탄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하원정보위원회의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데빈 누네스 정보위원장은 어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장이 출석하는 비공개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누네스 위원장은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들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치 않게 정보당국의 감시를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언론에 폭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